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또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또한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강림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많은 사람들 120명에게 임하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죠? 누구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성령까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한 임하심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임하시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격하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날에 성령을 이렇게 강하게 임하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오순절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순절은 무슨 뜻인가? 한자로 봤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다섯, 오, 열, 순, 절. 그러니까 50일 날을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오순절은 어떠한 날이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49일, 그러니까 7번 안식일 지나고 이틀 후인 날을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을 이 샤브오트라고 하는데 그 샤브오트라는 말을 70인역이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펜타콘타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펜타콘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영어로 보게 되면 페나코스트죠. 예. 그래가지고 곧 그 펜타콘타라는 말 또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셨는가? 왜 다른 날은 오시지 않고 오순절에 오셔서 이렇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은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칠칠절, 즉 소제, 그 풍성한 모든 과일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받고 나서 그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칠칠절은 또 어떤 날이 되냐면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나서 정확히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때 50일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날에 하는 겁니다. 그날이 칠칠절이며 또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에 보낸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 그 언약을 세우셨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오순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 성취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고 나서 5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그 120명이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칠칠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그 말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20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은 한국말인데? 아니 이 말은 띵호화 말인데? 아니 이 말은 그리스 말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배운 것들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말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말도 하냐면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에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잘 보세요.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 베드로가 성령에 임하여서 이 요엘의 말씀을 왜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렇다면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엘서의 옆에 있나요? 예, 가끔가다 좀 웃게 되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예, 요엘서 구약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1271쪽. 1271쪽.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말씀을 들고 들어오라,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똑같이 이 요엘도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쭉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 거가 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메뚜기 때,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메뚜기 때의 심판처럼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북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 유다까지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엘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뭐라고 또 선포를 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18절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끝내 이루실 것이며 끝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떠한 약속을 하는 겁니까? 에스겔 36장과 같이 똑같이 28절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합니다. 내 영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오늘 방금 인 것처럼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해서 장래의 일들을 다 알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러한 아주 심묘 뭐라고 하죠? 심묘막측? 네. 아, 예, 심묘막측 같아요. 아니, 사자성을 쓰니까 힘드네. 하여튼 그 너무나 신비한 것,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전에 80년도 초쯤에 기도 많이 하시고 예언하시는 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하신다고 해서 기도를 받아가는데 뭐라고 예언, 그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김영훈은 법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라고 했는데 제가 법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었지만 법관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내 생에 그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그것을 알게 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며 이상을 갖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언해서 10년 후에는 김영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즐겨하면서 그거를 바라보며 또한 질투까지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또한 역경에 빠져있는다 해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눕는다 한다 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며 꿈을 꾸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2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여기 보게 되면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하여 피가 되리라라고 그 말씀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 37절부터입니다. 37절부터 이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죠. 마음이 찔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강하게 격하게 그렇게 임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임하였던 것이라면 곧바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그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임함을 받아야 되며 다른 말로 얘기를 해야 되며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없고 3,000명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함께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누며 경배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날,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계획을 이루셨다, 그리고 또한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셨고 또한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오늘도 그 사랑과 이끄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죄에서 살게 빠져나가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맹땅에 해당하시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맨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고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며 자연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어느 날 한순간에 번개와 천둥에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변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계획을 이루신 날이며 약속을 이루셨으며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군요.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또한 저 바람을 통해서, 또한 자연을 통해서, 또한 하늘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봐도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하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이 공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며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 또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실 것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희들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신분과 운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